고린도후서 15번 메시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본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늘 전진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어제에 머무르려 하거나 내일에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내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나 내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그분은 전진하고 계시며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1980년 이전에는 우리들 중 누구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다는 이러한 표현을 알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 본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산 하나의 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한 책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본을 가지는 것은 오직 고린도후서에서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무엇이 계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장들은 우리가 교회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과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취하는 법과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계시합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한 책이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나는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두 개의 범주에 속하는데 그것은 인간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과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서의 문제들입니다. 합당한 인간생활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행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인간생활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인간생활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합당한 인간생활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수단과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생활의 영역 안에서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요소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요소입니다.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소극적인 세균들을 죽이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항생제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이 세균들이 우리 가정생활 안으로 들어왔고 또한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소극적인 세균들로 인해 침입받아왔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 결과는 파괴요 타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항생제입니다. 고린도전서 첫 10장에서 우리는 인간생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고 교회생활 안에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요소요 성분이요 약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참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분열과 권리의 주장과 음란과 먹는 것과 결혼한 데 있어 하나님이 주신 권리의 남용과 같은 병들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가진 신자들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치유는 신성한 약인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분깃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는 항생제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다시 보기로 합시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분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그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은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그리스도가 저희와 우리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지금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의로움이요 거룩해함이요 구속함이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분깃의 분명한 여러 방면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해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일의 의로움과 거룩해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과 귀신들과 모든 인간들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고 내 가족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의롭다. 매일매일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매일의 거룩함이요 거룩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에게 그러한 분깃으로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마귀들이 우리가 거룩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아,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거룩함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매일의 거룩과 거룩해 하심이 되신다. 거룩은 본질이요 거룩해함은 거룩해 하는 행위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본질인 거룩을 소유해야 할 뿐 아니라 과정인 거룩해됨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하고 계십니다. 결혼한 부부는 그들의 결혼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의로움이요 거룩해함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의 아내와 불화하고 아내를 공경에 처하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 아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녀는 의로우며 거룩해함이신 그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안으로부터 그녀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내적인 주님의 움직이심은 그녀가 남편에게 화내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남편을 마음 상하게 하고 남편과 다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고 화내지 못하게 하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어떤 것을 체험합니다. 결국 이 거룩해함이 우리의 거룩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거룩은 한 인격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안으로 넣어주신 유일한 분깃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매일 시간마다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하는데 첫째는 의로움으로, 다음은 거룩해함으로, 그 다음은 구속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는 비밀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심을 봅니다. 그분을 분별하고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을 훈련하고 영 안에서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혼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혼적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영 안에서 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체험한 만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초.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기초요 자라나는 기초이십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그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라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초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살아있고 자라나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이러한 성장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금과 은과 보석들과 재료들을 산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변화되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몸의 건축을 위한 값진 재료들을 얻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절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의 유월절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 절기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잔치로 즐기고 누룩 없는 떡으로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룩 없는 누림이십니다. 우리가 이 분깃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종류의 누룩으로부터 깨끗해 됩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도 누룩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누룩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술대 위에 놓여진 결과가 아니며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잔치상에 앉아있음으로써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한 영임을 봅니다. 결국에는 그 영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몸들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몸을 정욕이 가득한 육체로 생각합니다. 몸을 타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신진대사의 변화까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매우 기뻐 외쳤습니다. 오 주 예수 할렐루야. 나는 내 영 안에서 당신의 지체일 뿐 아니라 내 몸까지도 당신의 지체입니다. 내 몸은 당신의 일부분이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주하시는 그 영이 더 많이 적셔지므로 더욱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영 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이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다른 한면으로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므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속이나 거룩해함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성전이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은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세 부분으로 된 존재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는 요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 부분으로 쌓여진 삼일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참된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영을 알아야 하고 그의 영 안에 있는 부담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의 깊은 관념을 만져야 합니다. 바울 서신들은 항상 그의 관념과 부담과 영과 관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영 안에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6장에서 바울의 관념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인 것과 그들의 몸이 그 영에 의해 스며들고 적셔져야 함과 그로써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전 존재가 삼일 하나님에게 넘겨지고 소유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의 바울의 부담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을 위한 그리스도 10장은 우리의 분깃이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시며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의 몸들을 그분의 지체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고 마심을 위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심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피가 몸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이 죽음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피가 몸과 분리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실 목적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상에 나아올 때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마시거나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안으로 취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찬양합시다. 고린도전서에 계시된 풍성한 그리스도는 인간 생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요소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충만한 분량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소유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에 대한 두 번째 서신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이 사역한 약으로 치유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매 장들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인들은 합당한 인간생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당한 인간생활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삶으로써만 그러한 생활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교회를 위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머리 대신 아래서 기능을 발휘하는 몸. 하나님의 거룩한 행정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머리 대신 아래서 교회를 수단으로 하여 수행됩니다. 이러한 머리 대신 아래서 몸의 지체들은 그들의 은사들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만 부활 생명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우선 우리는 머리 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다음 몸을 소유하고 그 다음엔 은사들로 인한 지체들의 기능을 갖고 그 후 부활 생명을 갖습니다. 부활은 생명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이 영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 전에 주 예수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놀라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활 안에서 그 몸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머리 대신 아래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주일의 첫째 날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문제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헌금은 매 주일의 첫날에 드려졌습니다. 그 주일의 첫째 날, 즉 주의 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표시요 상징이었습니다. 그 주일의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이제 첫째 날은 3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일곱째 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일의 첫째 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뿐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경배를 위한 것이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경배를 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누림을 위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삼일 하나님을 누립니다. 부활 안에서의 하나님은 누림을 위한 분이십니다. 원칙적으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일의 첫째 날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부활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누리고 체험한다면 날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이 주일의 첫째 날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날은 하나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을 거치심으로 누릴 수 있게 되셨고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을 누림으로 인해 우리는 주일의 첫째 날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체험에 있어서 나는 내가 주일의 첫째 날에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즉 내 분깃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누리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회에서 우리는 이제 주일의 첫째 날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고 생명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요점이 이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놀라운 계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본의 필요성.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책이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이 그것을 도출할 만한 영적인 체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갖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언어들과 용어들은 체험의 필요성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컴퓨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발명한 후에는 그것을 설명할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체험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전 존재가 이것으로 점령되어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외에 어떤 것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의 메시지의 하나하나가 다 이러한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 볼 때 나는 많은 다른 것들을 할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으로 항상 점유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분명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주입하소서. 그럴 때 기쁨 속에서 나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본이라는 제목으로 마리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아야 함을 계시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본을 갖게 된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안에 있는 훌륭하고 놀라운 계시는 고린도 후서에서 제시된 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첫 서신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 서신을 썼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본의 자세한 것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